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교회가 내리막길로 뒤닫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가 볼 때 기독교가 왕성하던 것이 불합한데 유럽은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죽다시피 됐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미국 대륙을 복음화시켜서 전 세계 성사를 파송하고 왕성하던 교회가 메인스트림이라는 그 아주 주류를 잃었던 교파의 교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시인해야 됩니다. 예, 교회마다 거의 문을 닫다시피, 그리고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뭐 열 사람, 서른 사람 정도, 그리고 목회자가 나오질 않아서 목사님 한 분이 두 개, 세 교회를 맡아봐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독립교회 중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거의 전반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왕성한 교회가 한국인데, 한국도 지금 교회가 많이, 즉 개척교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정착됐고 이제는 하얀길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부시 부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마귀가 유혹을 하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가 적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럴 때스로 본인은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이라는 것은 확장되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장만 되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란다 할 때에 몸집만 커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몸도 커져야 되지만 그의 인격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컸다는 것이죠. 몸만 자라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막 일컬어서 불구자, 정신전 파괴자 또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교회들이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교회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이 평행을 이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만 갖다 채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말도 나오지만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도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가 성장하려면 인내할 것을 말해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란 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아가피께서 목회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인내를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못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게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만나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지를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각 개인, 교회 전체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 보면 주님으로부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하는 칭찬을 예배석기가 들었습니다. 예배서가 책망 들어가선 첫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들었지만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복음의 전파와 교회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이 어떠한가 인내를 어떻게 이런 것을 간증하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지 않으셔도.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그는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해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여. 저해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해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석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그 삶을 봐. 예수 영접한 후에 그 생활을 한번 보시라. 어떻게 됐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교회를 염려해서 그는 끝까지 참았다는 거, 인내했다는 거. 이 교회 성장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인내할 줄 모르죠. 조그만하게 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교회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 교회 성장은 내 성장이 돼야 돼요. 내가 성장되고 각 사람이 성장되면 그 성장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서 자꾸 출생이 생기네요. 출생이 뭐냐면 식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한 아이가 결혼할 리가 만무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거기서 출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물론 확장은 되지만 그것이 성장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 대망회, 그러니까 우리 저 새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어저께 사람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기도발에 나오는데 보니까 처음에 기도해 줄 때 생나무를 불태우려고 애쓰는 것 같은 정도예요. 여러분 생나무를 불태워봤습니까? 옛날에는 아궁이 큰 가마솥 짓고 밑에 아궁기다가 불을 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건불하게 잘 타는 거 넣고 거기다가 이제 생나무 넣고 태우죠.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가지고 그 기름기가 많아서 생나무도 바삭바삭하면서 잘 타지만은 참나무 같은 거는 잘 타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건불에게 다 타면 또 중간에 심고 훅 벌면 온통 눈이 쓰리고 막 연기투성이고 그래 겨우 붙여요. 그런 정도로 처음에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불이 확확 붙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생명 그냥 끝나고 성령쟁만 안 하고 지나갔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가 다 같이 배치됐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회를 다시는 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끝나면 성령쟁만 합니다. 새 생명 자체가 사람을 물론 변화시키는 씨앗은 심었지만 그게 싹이 나고 봉우리가 벌리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 대망하면서 그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거듭났거나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확장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무슨 모습으로 무슨 동기로 들어오도록 이끌어든지 몰라도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참 힘들어서 뭐 이래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에 꼭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대망에 참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 어저께 참 성령체 못한 사람들이 성령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혀 기도하기에 힘든 사람이 기도가 터진 사람이 많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할 것이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예배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무시로란 말은 시간 제한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는 장사치들에게 몰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인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역사에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는 그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확장된 교회는 확장됐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많이 다니며 붕에 가서 잘 압니다. 세 번째, 교회가 아무리 인내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심정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켜야 되도록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걸 가지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만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느 것이 있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말만 듣고 나가서 그냥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여러분 삶 자체를 점검해 봅시다. 절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하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몇 군데 펴드리면서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은 똑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건 마가복음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보게 되면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주님은 하늘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은 승천의 몸으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영은 바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받으리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능력받아서 저 로마 병정을 쫓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구나 하고 좋아했더니 야 그런 것은 하나님 속 안에 맡기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성령받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다 성령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은 물론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누가복음도 보게 되면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이가 전부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 나옵니다.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이 요하라. 너희는 모든 일의 내 증인이라.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날 만나서 날 보고 증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 또 너희들이 위로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 되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시죠.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나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라는 그런 뜻이죠. 옛날에 우리에게 어떤 은사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안성은 병이 났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혀 안 전해있어요. 그냥 병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왜 줬습니까? 예수가 고쳤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병 고치는 자 준 거지 여러분 병이나 고쳐주고 그 사람 편리하고 인기나 끌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별로 전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생각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한 것이 그 목적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먹고 배가 불러서 날 따라왔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물고기 두 마리 똑딱정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수만 명이 먹이니까 사람이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왜 날 따라오느냐? 먹고 배가 불러서 그것 따라 먹으려고 따라다니느냐? 날 왜 믿느냐? 사업 잘 되라고 따라다니느냐? 병이나 고치를 따라다니냐? 예,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보낸 자,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은 성경은 구구절절히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노인들 사람 만납니다.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거기에 또 다른 집이고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속 안에 맡기고 여러분 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붕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교회는 붕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고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가 갖추고 다 갖추고 있고 다 있으니까 아니라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안 되는 거, 붕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클수록 교회가 붕이 더 잘 돼야 되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열 사람이 내가 전도한 거고 백 사람이 내가 전한 거 어떤 게 많은 사람이 예수 더 빨리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전해야 많은 사람이 빨리 믿게 되죠.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교회가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모자라면 아이 거기 일꾼을 키워가지고 일꾼에게다가 내보내서 거기다 띄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새로 나가서 혼자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을 보내주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만하면 사람 됐지 뭐 꼭 뭐 빈자리가 없는데 꽉꽉 차서 지금 뒷줄이 기다리고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꽉꽉 차도 지구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수두룩 합니다. 우리는 때로든지 뭐든지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권능 받고 복음 전하라고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라 저기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는 복음 전하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다가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이에요. 의무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의무를 초월해서 일할 때 내가 자랑할 게 있는지 몰라도 의무를 지키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란 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능을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으려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향에서 경주를 거다 보면 경주가 나와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만 끌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끌어는 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성장과 자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으나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부닥치게 되니까 사람은 인격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절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가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돼요. 돌아가서 봐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빨리 전할 수 있고 시원하게 확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성경 장수와 구절을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가서 여러분이 장수와 절수 잃어버렸으면 CD를 빌려다가 아니면 테이프를 빌려다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지금은 성경 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펴보면서 다시 보시라고 해서 제가 장수와 절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은 하고 있지만 장수와 절수는 암송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냥 내용을 알았지. 내가 이거 몇 장 몇 줄 몇 장 몇 줄 그렇게 애운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그냥 애운 것이지 몇 장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몇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장수가 제가 성경을 바꾸자는 이유도 어디 있냐면은 저는 몇 장 몇 절을 모르니까 그 말씀은 네 부분 중에서 바른 쪽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몇 장 몇 절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제가 여기다 기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장 몇 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그 몇 장 몇 절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믿음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란 말이죠. 제 말만 듣고 그대로 살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봐. 여러분이 봐야 돼요. 어떤 때는요, 시간상, 에이, 몇 장 받자. 귀찮은데, 고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김준신 목사님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김준신 목사님은 주일날에 성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배우는 교재를 만들어요. 내가 몇 장 몇 줄을 내면 김준신 목사님이 그거 들으면서 그걸 축소 이렇게 간추림하기도 힘든데 성경 찾아보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일일이 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김준신 목사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장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보시라고. 누가 몇 장째를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본래 몇 장째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씀 몇 장째를 어디 있어요? 없죠. 그거는 보는 사람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 주신 테크닉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테크닉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서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2절 보게 되면 날마다 성경 이용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마다 더 신사적이기를 평과 함께 상과함으로 많은 이방인 신자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사람은 날 볼 때 고상하게 보고 나를 봐서라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모은 말씀들이에요. 이걸 자꾸 읽고 상고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격화가 돼간다고. 왜?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야. 즉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잘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더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지가 않고 점점 경고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상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집회 출석과 찬양을 부지런히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걸 보고 더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요. 아, 목사님 제가 사람 모아놓으니까 꼭 와주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왜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도 내 개인 생활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초월하기를 작정하라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부르죠. 첫째 찬양이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마음들이 이제 누긋해지고 또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위해. 이 찬양이라는 거는요,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슨 묘기를 보이거나 어떻게 최초를 주거나 그러면 벌써 사람의 영이 압니다. 솔직히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묘기를 부려. 그거를 가지면요, 역사 안 해요. 찬양에도 역사랍니다. 한 번은요, 저는 솔직히 이 목소리가 혼자 부르면요, 독창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왜? 성대는 높고 낮고 넓고 성대는 좋은데 이 성대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꾸준히 이렇게 하질 못해요. 툭툭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같이 부를 때 내가 같이 불러서 그렇지 혼자 부르면 그래요. 그래도요 어떻게 들리든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한 거지 사람들하고 한 건 아니니까 내 정성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요. 그러면요 저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찬양 인도하는데도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워싱턴 DC에서 어떤 중년 신사가 따거든요. 목사님 너무 강력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난 또 무슨 말씀에 은혜 받은 줄 알고,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예? 그거 있잖아요. 응? 아, 있잖아요. 뭐, 주님, 나 이제 왔어요. 하는 거 뭐지? 나 다 잊어버려서 몰라, 옛날에. 항상 불렀는데. 예? 예? 당자처럼 방황할 때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부른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아, 내가 옛날에 탕자였잖아요, 제가. 저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탕자지, 그게 뭡니까? 세상만 좋아서 살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자기도 그랬던 모양이죠? 동감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예? 고멜같이 말이지. 남편을 버리고 지멋대로 나가서 바람이 휘고 다녔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고 참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 믿게 된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대사관 바로 대사 밑에는 참사관이에요. 우리 한국 대사관. 그래야지 그분이 한국 돌아가면서요, 그 점장 거 그래도 직위에서 높은 데 있는 분이 LA 딱 일부러 와가지고 그냥 직행으로 갔는데 LA 내려가지고 저희 교회에 지금 이런 방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저 본당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조그만 거치의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강당 옆에. 그거 아주 거기에요. 일주일을 묵었어요. 호텔도 아니고 거기서. 그러고는 한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다니던 교회가 지금 크게 완전 붕대 있죠. 예? 여러분, 예? 찬양에도 은혜를 받아요. 모임에 힘썼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나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또, 아, 우리 집에도 와달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설 선생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암흑의 집에 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모여드는 거지. 우리는 매일같이 집회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 타시켄이라는 곳에 구소련권에 모스크바나 갔을 때 뭐 했습니까? 그때 공산주의 공산권 나라인데 가서 한 건 뭡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들이려다. 왜?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분들에게 말이 통합니까?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모임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확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임에 힘써야 돼요. 찬양은 노래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임과 아울러서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시편자는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해요. 우리가 꼭 여기 기도 모임하게 되면 아, 주야 뭐 이래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찬양하세요. 찬양은 참 부르기 쉬워요. 그래 찬양을 많이 외웠던 게 좋아요. 이번에 왔던 강사님 보세요. 찬양 다 외웠잖아요. 그분은 외워서 다 부르요. 성경 외워서 다 하고요. 그건 언제라도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을 맨날 비춰주면 저것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어떤 교회는 아예 안 비춰주고 불러. 처음엔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술책을 쓰는지 사람을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르게 만들어서 성경도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성경 좀 말하면 아 성경 아니야 난 다 전화 속에 다 있어. 그럼 전화 통을 대고 성경 봅니까? 사실 전화 통을 가지고 텍스트 메시지나 보내고 인터넷에 그런 걸 그려 하다 보면 성경 보게 돼. 성경은 피게 되면 성경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인터넷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 보게 되지만 너 솔직히 성경 보냐? 그 안에 있다가 신학교 가는 학생 보고도 내가 야 성경 봤대. 아 여기 다 있습니다. 마귀가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딴 것도 하게끔 만들어놨어. 성경 말씀. 이제는 성경 교회에서도 들고 다닐 필요 없다고 식으로 들고 다니는 게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쉽고 시꺼운 거 들고 다니는 것도 남북의 창피가 아니니까는 여기다 비춰줘 다 아주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 성경 다 비춰주는데 뭐. 여러분, 남이 도와주는 것하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과 같아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나쁘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다니고 여러분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집회를 출석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남이 기도하고 저거 하는 것만 듣지 말고 복음성과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복음성을 직접 불러야죠.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교회는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과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그랬습니다. 헌금은 매주 첫날에 이건 얻은 대로 저축하라고 그랬고 이를 관리하는 자들을 뽑으라고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와 있고 어려운 교회들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뿐만 아니라 민족에까지 다른 민족까지 구제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드리는 11조 헌금에 대해서 성경을 또 말을 했고 계속나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려면 헌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루 먹을 양식 입으로 족한 줄 알고 술을 위해서 힘껏 쓰면 노후대책을 어떻게 하나 걱정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저 노후대책 안 해놔서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날 먹여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날 먹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걱정 족한 줄 알았는데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확장해가 성숙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하얀길에서 면제 못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마귀가 얼마나 술책을 쓰는데 인터넷만 해도 그렇고 전화만 그래도 모든 시설에 마귀가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가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게을러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않죠. 교회는 확산도 중요하지만 성숙해지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적, 외적 다 자라야 돼요. 우리는 부피만 커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때 말씀이고 들음은 모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라고 할 때에 주먹을 쥐고 다 이불을 신했습니다. 그분이 지나간 지가 일주일이 조금 넘을까 말까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일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